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사야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까지는 19장 압살롬 반란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20장부터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이 20장 내용부터는 물론 이 앞에 나왔던 지금 읽은 본문이나 조금 뒤까지 내용이 압살롬 반란과 완전히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20장 내용부터는 다윗의 통치 후반기 노년에 다윗이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떤 문제들 어떤 상황들을 만났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반란이 끝나고 난 뒤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돌아와서 했던 행동들이 나옵니다. 1절 2절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3절은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자신의 후궁들 어떻게 처리하는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던 내용을 볼게요. 1절에 보면 세바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 그러니까 세바를 불량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이름은 세바다 이렇게 놓았고요. 세 번째로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래서 반란을 누가 일으켰느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는데 여기 본 이 1절 전반부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설명한 걸 보면 별다른 특이점이 없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참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개나 소나 다 뛰고 있는 그런 지경인 거예요. 뭐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잘난 구석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막 제일 잘생겼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도대체 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가 잘난 점이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전과를 세우거나 무언가 일을 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하다못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거짓말이기는 하지만 속임수이기는 하지만 백성들을 데려다가 좋은 말로 재판도 해주고 이것저것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과정들이라도 있었는데 이 세바라고 하는 이분은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냥 한마디로 불량배라고 하는 이 표현 한마디로 그냥 다 그냥 끝난 거죠. 어떤 사람인지를 다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야, 이렇게 별볼일 없는 불량배 같은 사람조차 반란을 일으키는 시국이니 그리고 거기에다 이런 사람이 떠들어도 백성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판국이니 이게 나라가 정말 많이 어수선하고 참 백성들의 수준도 형편없고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성도들이 평안하고 신앙적으로 별 무리가 없으면 밖에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도 그냥 개는 짖어라 이러고 말 텐데 막 성도들이 요동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렇게 들어보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따라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들이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문제가 있고 어수선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럼 세바는 도대체 어떤 행동을 했는가? 1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팔을 불며 이르되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세바가 했던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해요. 세바는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 선동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동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은 북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쪽의 유다 지역, 북쪽의 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세바가 남쪽 유다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동질을 해봤자 먹히지도 않을 것이고 달편에 든든히 서 있으니까 누구한테만 이야기하느냐. 북쪽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대체 다윗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다윗 따라간다고 우리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을까봐 그냥 집으로 가는 게 나아. 그러고서는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20장을 보았지만 바로 앞부분 19장 맨 마지막을 보면 아주 참 묘한 사건이 나오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 사이에 분열, 분쟁,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모시고 가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 북쪽과 남쪽 사람들이 막 치열하게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툼이 있는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북쪽 지역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저 남쪽 유다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이랑 같이 해봤자 우리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다, 그냥 찢어지는 게 나아. 이렇게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뭐 양상과 정도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세바가 취한 이 모든 행동과 방식들을 보면 압살롬과 비슷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선을 쭉 긋고 다의 편은 저쪽, 내 편은 이쪽. 그럼 서로 다시는 상동도 못할 그런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르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세바도 선을 쭉 긋고 나라를 이간질하는 거죠. 우리는 한 나라, 한 민족, 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저 녀석들은 유다 사람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도대체 이게 잘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이렇게 서로를 나누어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압살롬이 취했던 전략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선동질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참 결과도 참 비참해요. 2절에 보면 이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은 북쪽 사람들입니다.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 그리고 올라가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랐다. 그러니까 이 선동질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세바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우리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드려야 돼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누군가 여기서 막 떠들어대니까 아이고 그냥 다시 돌아가 이러고서는 그냥 다시 원상복구해버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또 다른 결과가 있죠. 정반대 결과예요. 2절 끝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릅니다. 결국 세바가 이렇게 선동질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바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만 선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버리고 그냥 흩어지고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데리고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9장에 나왔던 북쪽과 남쪽의 분열과 분쟁이, 다툼이 더 심화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세바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 안 되고 누군가가 등장해서 앞부분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에 북쪽 사람들을 설득했어야 마땅하죠. 아, 유다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했네. 우리가 있으면 좋을 뻔했는데 우리가 다음번에는 나라를 위한 일에 또 다윗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먼저 합시다.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이 애썼으니까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십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집과 집것들이 뭐라고 먼저 앞서 나가고 우리를 팽개쳐. 이제 이거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세바가 반란 일으킨 거죠. 여러분 이 세바가 반란 일으킨 모습을 놓고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제 앞으로도 계속 반란들이 계속 더 일어날 건데요. 이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도 반란이 자꾸 일어나고 나름대로 뭔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도 반란이 일어날 때는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각 지역들마다 민중봉기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통치자가 너무 부도덕하게 행동을 해서 저건 왕도 아니다, 저건 대통령도 아니다, 쫓아내야 되겠다 그런 무언가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누군가가 침략에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패배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너무너무 먹고 살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시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외국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런 명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세바가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부추겨서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런 점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요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 본문 읽으면서 똑같은 생각을 해요. 어수선합니다. 다윗이 지금 노년에 이제 통치하면서 조금 있으면 죽을 거거든요. 죽기 전에 노년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과정이 상황과 형편이 어땠는가?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게 아니고 어수선합니다. 안정적이질 못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은 직분자니까 이런 생각해야 되겠죠. 과연 내가 남쪽과 북쪽을 예전처럼 다시 하나의 나라로 하나의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됨을 다시 이룰 수 있을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거죠. 이게 1절, 2절입니다. 두 번째 상황이 3절에 나와요. 3절을 보면 다시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으로도 오고 궁궐로도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했던 후궁 10명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은 알죠. 압살롬이 왕권을 장악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면 내 편을 더 세력을 더 불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전략을 받아들여서 약한 일을 했죠. 다윗의 후궁 10명과 백주대낮에 궁궐 꼭대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성폭행을 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당했던 자기 후궁들 10명을 다시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나와요. 그들을 잡아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밥으로 지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그런 피치 못하게 악한 일을 당했던 그 10명의 후궁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찾아와서 위로하거나 미안하다고 해주거나 아니면 살길을 찾아주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좋지 못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후궁 10명을 따로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냥 생밥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게끔 처리를 한 거예요. 이것도 참 묘한 느낌이 드는 사건입니다. 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실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버렸죠. 궁궐을 버렸죠. 그런데 왜 후궁들에게는 예루살렘과 궁궐을 지키라고 남겨뒀을까요? 각각 알아서 살 길을 찾아 도망가게 해주든지 아니면 데리고서 도망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 생각해보면 다윗 자기는 살겠다고 궁궐 버리고 도망가면서 힘없는 연약한 후궁들 10명은 너희는 여기서 지키고 있어 그렇게 남겨두고 갔으니까 결국 후궁들이 그런 좋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다윗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자기가 도망가는 마당이면 다른 사람도 도망갈 수 있게 해줘야죠. 자기가 못 지키고 있을 것 같으면 다른 사람도 살 길을 찾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왜 연약한 아녀자 10명만 니네는 궁궐 지키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꼴을 그 험악한 상황을 다 만나게 하느냐고 그 점을 생각해보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이 모습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일단은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고요. 사죄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모습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윗이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경제를 수습한다든지 정치적인 상황을 수습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와 관련된 기록은 하나도 없고요. 이 후궁과 관련된 일만 하나 딱 기록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건인 거죠. 부득이하게 원치 않아서 원치 않는데도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후궁만 이렇게 남아있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윗과 함께 도망간 건 아니니까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뭐 본인이 원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부역하고 그 편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압살롬 때문에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후궁 10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다윗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타당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답이 없어 보여요. 이미 이렇게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이 행동을 했다는 것이 나오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래도 마음이 깔끔하지 않고 저래도 마음이 깔끔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적절하게 잘 말씀드리고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적절하게 잘 전달했으면 이 설교를 들은 뒤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절, 2절 갑갑합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수선한가? 이제 압살롬이 반란이 일으켰다가 진압됐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고 평화를 찾고 윤택하고 자유롭고 다윗도 좀 근사하게 통치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 사이에 진압하고서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또 사람들이 그거에 또 휩쓸려서 또 떠나가? 그러니까 어수선한 거죠. 어수선합니다. 3절 답답합니다. 이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미 벌어진 사건이니까 깔끔하게 마무리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0장부터는 다윗의 노년의 삶이 어땠는지를 기록하거든요. 다윗이 통치 후반기 중에서도 후반기 조금 있으면 다 끝내고 죽을 거예요. 그 맨 마지막 시간들, 시점들이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의 노년의 삶은 어땠는가? 간단해요. 답답합니다. 평안하거나 행복하거나 윤택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수선하고 답답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래도 마음이 힘들고 저래도 마음이 힘든 그런 지경이 다윗이 노년기를 보냈던 상황과 형편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 나는 다윗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궁궐도 있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건물도 몇 채가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왕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도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다윗이 너무 부러워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다윗이 무엇을 누리고 살았는지 왕권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을 안 하고 다윗이 도대체 어떤 점에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답답한 지경이었는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인생을 시작했을 때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평탄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정말 찾아보기 어렵죠. 다윗은 어떠했는가? 젊은 시절에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왕이 된다면 좀 편안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왕이 되어서 권력을 잡고 그 후에 노년이 되었을 때도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 나왔는데도 답답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그 뒤에 21장, 22장 쭉 넘어가면 더 답답합니다. 더 힘든 일들이 자꾸만 더 생깁니다. 왜 노년에 이런 지경이 될까? 그래서 결국 좀 뜬금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다윗의 노년과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쭉 기록한 걸 보면 결국 이런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걸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결국 노년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다 만나곤 한다.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결국 천국밖에 없지 않나. 다윗도 아마 주님 제가 천국 가기 원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는 젊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왜 늙어서도 이렇게 힘들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더 편안하고 좋아져야 되는데 왜 계속 어려운 일이 남아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아브라함도 그랬지, 다윗도 그랬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지만 그럴수록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겠다고 소망으로 살겠다고 주님 부여잡고 참 바둥바둥하면서 살았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늘 평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답답한 지경들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일으켰던 반란이 다 마무리가 되고 다윗이 승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렇다 하여 다윗이 마음이 편안하고 상황이 좋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니었던 것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왜 이렇게도 인생은 젊은 시절이나 중년 때나 그리고 죽음을 앞둔 노년이 되어서조차 이렇게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지 어수선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도 그러하고 왕권을 갖고 있었던 왕좌에 올랐던 다윗조차도 이러하고 인생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경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소망 두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